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 5월 31일이자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주일이죠. 펜터코스트 선데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던 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했던 순간입니다. 우리의 이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또 가장 중요한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기점으로 우리 BC와 AD가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뭐죠? AD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그래서 In the Year of the Lord.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후 2020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너무나 특별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어둠뿐이었지만 그 이후로 빛줄기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그 결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면 우리의 이제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3년여간 공생애를 같이 했던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또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이 오순절 이 절기 바로 전에 승천하신 이후 불과 한 일주일 10일 전이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이어서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철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죠.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각자마다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의 삶은 모두가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기념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오히려 갖지 못했던 그 관점과 마음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그 결정적인 실제적인 그 변화의 분기점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아, 내가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지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냥 평신도고요. 저는 뭐 그렇게 사역자가 될거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각자마다 창조하신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의미 있고 성공적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할 분,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주부는요, 정말로 풍성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 가정을 돌보게 되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지고 정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보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주부가 됩니다. 가드너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장소와 어떤 건물이든지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그런 가든으로 꾸미는 지혜와 손재주와 그런 마음의 열심들이 임하게 됩니다. 의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환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공교한 그런 손재주와 또 기술과 지식들로 인해서 가장 환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있죠. 우리 흔히 그 표현은 신약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사람이 예언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혹은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제일 먼저 처음으로 표현된 사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앞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평신도들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보석 만드는 사람이고 나무 깎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1장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여, 처음으로 충만하게 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물론 이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런 이제 성물들을 만드는 데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은 그냥 보석공이고 그리고 목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이 임하면서 재주가 공교롭게 되고 연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연구함으로 탁월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애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풍성히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뜻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허탄한 것을 향해서 그냥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하실 중요한 말씀이 있었을 수도 있죠. 너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개척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이러한 순서로 예배드려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는 어떠한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해라, 선교는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당부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하나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것은 뭐죠? 그 바로 다음 절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되는 것보다, 그것보다, 그것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오실 그분 보혜사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보혜사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불국사 이런 것처럼 보혜사, 무슨 절 이름인가?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도우시는 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NIV 같은 데서는 더 카운슬러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더 컴포터 이렇게도 표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The Help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분, 또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분, 근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심지어 나의 부모, 형제, 자녀 다 떠나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어떤 문제와 부족함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오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가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있고 너희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비 자카라이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정말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인도 분이세요.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고 약간의 이제 인도 액센트는 있지만 그 사용하는 영어가 정말 품격 있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지난 5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apologist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증학자. 그 말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전하는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 여러 가지 그런 회의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그 자살 시도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됩니다. 그 입원해 있던 병원 침상에서 누군가 전해준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이분의 눈이 딱 머물게 됐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특별히 뒤에 마지막 그 문장. Because I live, you will also live.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눈에 그 이 한 문장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이분에게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자살 시도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였죠.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분의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비석에 새겨진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입니다. Because I live. You will also live. 예수님이 죽으시고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엊그제였죠. 29일 날 이분의 장례식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이분이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분은요 매번 집회할 때마다 혹은 강의할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끝난 다음에 반드시 Q&A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시간.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이적인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hostile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어떨 때는 공격적인, 어떨 때는 굉장히 인격을 비하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그 시간을 가져요. 왜? 어떠한 논쟁이라도 지식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그분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과 사랑,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질문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사랑과 겸손함과 진리와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또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세션 중에 한 장면이요. 그 모임은 이슬람 학자와 이분과의 그 디베이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것뿐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학자인 거죠. 대화하다가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산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모임이 있었던 곳이 중동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5000년 전에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왜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그들의 줄기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 유대교나 우리 크리스찬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따라 우리는 약속의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산이 있는데 5000년 전에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제단 위에서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는지 그것은 여기서 따지지 맙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네, 학자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하지만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죽이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제물을 직접 예비했다. 그리고 눈을 들어봤더니 수풀에 어떤 숫양의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해서 여호와 이레 거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들을 저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전쟁터에 계속해서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2000년 전 갈보리에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뿐 아니라 가슴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17살 때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병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너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도 살아있기에, 내 안에 그분의 영이 항상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되리라는 거죠. 마침내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성시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누리게 되는 게 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The Helper,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대신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The Doer가 아니라 The Helper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가 아닙니다.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은요,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감정에 내 자신이 취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앞서 16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그 바로 앞구절 15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님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요. 그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은 나를 부자되게 하고 내가 유명해지게 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도움은 아닙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도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실한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겨드린 것을 책임지시고 내가 기도로 아랜 것들에 응답하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시도록 동기부여를 주시도록 마냥 기다리고 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죠. 그게 뭐죠? 기도에 대한 응답.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지? 나의 성장, 나의 열매 왜 되어지는 것이 없지? 왜 달라지는 것이 없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신뢰하고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 먼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거 안 하잖아요.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력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것, 물어보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 완벽하게 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진다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나는 지혜가 없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인데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프렌제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옛날에 자기가 속했던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단 본부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단 그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이후에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시오, 교회를 떠나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디트로이트에 있던 자기의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명의 당시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있던 디트로이트를 떠나가지고 아이오와주의 어떤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수소문하다가 100년 이상 된 그 낡은 허름한 집을 구했는데요. 그 주인에게 사정해서 그 집을 관리하고 리페어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그 집이 엉망이라 가지고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뭐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겨울이 왔는데 그해 겨울이 아이오와주 역사상 가장 추웠던 겨울이에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은 집 안에도 서리가 다 끼는 겁니다. 얼음이 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난로를 갖다가 집 한 가운데 놓고 피는 건데 나무 땔감으로 이제 하는 난로였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난로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 그 일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난로에 나무를 떼면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기 하소연도 하고요. 어떻게 하다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난로가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된 겁니다. 계속 땔감을 넣고 했대요.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1년 지나면서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또 베트남계 여자아이 한 명을 또 포스터 차일드로 또 데려와서 여섯 명의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뭔가도 해야 되니까 TV 수리공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옛날 뭐 1970년대긴 하지만 옛날이라 그렇지 그렇습니다만은 뭐 1년에 6,000불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불도 못 번 거죠. 뭐 500불 남짓 이렇게 번 겁니다.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또 생활은 어렵고 그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대요. 하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그 난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대로 이렇게 그냥 내 삶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키친에서 정리를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에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한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려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Love me where you are at.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다들 자는 그 추운 밤에 난로에 불을 떼면서 수없이 물었던 그 질문, 아랬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응답을 하시는데 Love me where you are at.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음성이 이분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모든 질문과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지더래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회를 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신세 한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할 때는 성도들에게 TV 많이 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은 고장난 TV들 안수하면서 죽은 TV들의 생명을 다시금 이렇게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고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TV를 고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라. 이분이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도시로부터 어떤 교회로부터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고민을 좀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결정하고 그 청빙을 수락했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다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뚜렷한 마음의 중심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들어 쓰셔서 저도 알게 되고 저도 그분의 책과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분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혜와 재능과 은사들로 축복들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Because He is the helper, not the doer. 우리 대신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흘려내라. 먼저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자존심도 상합니다.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와 핑계들은 많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목회자들만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왔죠.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서서 강의하시는데 강의하는 내내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I pray and I obey. I pray and I obey.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과 말씀대로 나는 순종합니다. 자꾸 그 얘기만 하니까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불평했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 그 모릅니까? 전국에서 비싼 비행기 표 사가지고 호텔 끊어가지고 이 컨퍼런스 등록해가지고 올 때는 뭔가 좀 더 성경적으로 정말 통찰력 있는 내용들 풀어주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눈치 봐가면서 비싼 돈 들여서 어려운 시간 내서 온 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그 비결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까? 불만을 토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예, I pray and I obey. 목회의 성공에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목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맡기는 것,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만 내가 전념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식한 자와 같이 무능한 자와 같이 백 없는 자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즉 부모가 없는 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부모처럼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를 품어주고 도와주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어떤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과정 가운데 숨진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런 인종적인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 불의 가운데 평화롭게 시위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물건을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다른 저마다의 견해들과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흑인이 있는데요. 이름은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1900년대 초반 그때는 완전히 뭐 흑인은 차별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캔자스주에 있는 토피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교, 유명한 성경 선생님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 배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흑인은 백인들과 함께 배울 수가 없었어요.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바깥에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문 틈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 흑인은 이렇게 차별하고 왜 흑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시위하거나 울분을 표한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창문 너머로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LA로 옵니다. LA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의 시작입니다. 1904년이었나요? 시작입니다. 아주사가 캘리포니아 저 동쪽에 있는 아주사 시가 아니라 아주사 스트릿이라고 지금 현재 LA시 리틀 도쿄에 있는 어떤 한 길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시작된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는데 1900년 초 흑인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던 그때 그 흑인 설교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탄생한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 성령의 흐름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1907년에는 평양에서도 큰 부흥이 있게 되었죠.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같은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창문 너머 귀를 벽에다 기울이고 그렇게라도 들어야 한 처지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가운데 자기 삶에 하나님의 불씨를 키워나갔던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지금 역사를 바꾸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가운데 그분의 도움만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 내가 해야 할 몫을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또한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